자,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셨던 여러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지도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되신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왕을 세우는 것, 네 번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세우는 것,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로 선지자를 세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말씀이 나오죠. 15절 처음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기 보면 누가 선지자를 세우는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앞에 나왔던 다른 지도자들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왕도 제사장도 다 하나님이 택하시지만, 그러나 왕 같은 경우에 또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조건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15절 첫 부분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이방인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다 같이 경험하고 또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 중에 선지자를 세우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조건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여러 직분자들을 보면 일정 부분은 공통점들이 있죠. 처음에 나왔던 재판장 한 사람을 빼고는 그 다음에 나왔던 왕 그리고 제사장 지금 나온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제사장도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만 재판장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선지자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명령이 15절 끝에 나오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딱 한 가지 명령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듯이 말을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앞에 나왔던 다른 명령들을 보면 재판장을 향해서는 재판장이 했던 그 재판을 잘 따르고 만약에 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죽여서 너희 가운데에서 죄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튼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뒤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왜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 때문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는데 1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갔을 때, 그러니까 히브리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선지자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히브리인들 전체를 탁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다 불러모은 다음에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모세를 세우거나 다른 선지자를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임재하셔서 히브리인들 전체에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산이 막 다 불에 타고 연기가 나고 이런 모습을 히브리인이 다 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히브리인들이 다 들은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두려워서 히브리인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께 욕을 했냐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직접은 못 듣겠다.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너의 말이 맞다 하고 그 말에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세우시기로 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이 요구한 우리 직접 못 듣겠습니다. 이런 거죠.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그 당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게 지금도 이렇게 직접 내 말을 듣는 것, 내 모양을 보는 것을 너희가 감당을 못하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앞으로도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왜 선지자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세워지는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2절까지 더 연결이 되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내일 다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았던 15절부터 18절까지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 본문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큰 흐름과 줄기는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세워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지자를 세워주는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직접 선포하시거나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못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치워버리자. 이게 아니라 꼭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듣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사람은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존재를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살려고 하면 뭔가를 먹어야 되죠. 그러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장이 있잖아요. 인간 세상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주시기로 하셨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듣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다 잘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텐데 왜 이렇게 직접 말씀을 안 하시나? 그 우리 생각이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걸 바들바들 떨고 들어야 돼서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 때 모세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간혹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모세가 선지자로 세워진 이후에 시내산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 없다고 하는 건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거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100%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찾아가서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다, 내 뜻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겠지,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겠지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잘못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응답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참 귀한 일인데 말씀을 사모하되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도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처음 세워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전약을 맺을 때 두려우니까 모세가 대신 올라갔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해줬던 첫 번째 일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첫걸음을 내디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세 같은 역할을 하고요. 모세가 선포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다른 사사들을 세우시죠. 만약 이와 같은 이 사사들이나 혹은 직분자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셨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대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최후의 성취가 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을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또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모든 계시는 종료가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선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는 매우 수준과 격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과 한 사람의 개개인들이 오늘날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생각하는 건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선포하셨던 복음, 이것만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지 내가 오늘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걸 선포하진 않습니다. 그건 스스로에게 개인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공동체, 교회 성도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를 따라다니거나 하나님이 누군가 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향에서 보면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고 모세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까 이 모든 내용을 다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잘 배우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헤아려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선지자가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성경책을 갖고 있는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잘 기억하고 누리고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들인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모세를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